제36장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생명과 느낌이라는 메시지에서 느낌은 생명의 표현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형제를 사랑함. 우리는 먼저 사랑의 면을 보기로 합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서로 사랑합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모두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생명에서 온 것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집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당신이 그에게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면 내일부터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자연히 그와 함께 지체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든지 안 하든지 그에게는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에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일깨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깨우침이 그의 속에 없는 것을 더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열심을 내게 할 뿐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히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 속에는 사랑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제 아버지가 되었군요. 아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자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기 일주일 전에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 계속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나는 자연히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속에 있는 느낌이요 속에서 생겨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피로 사셨으며 그들은 동시에 그분의 생명을 얻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함께 지체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때 당신은 주님께 속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교육 정도가 높든 낮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당신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때 자연히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의 느낌입니다. 오직 당신이 이 몸에 있기만 하면 당신에게 자연히 이러한 느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분쟁이 없음.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 곧 몸의 느낌을 가진 사람은 분쟁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의 속의 느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분쟁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이 다른 쪽 손을 나쁘다고 그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두 손은 나뉠 수 없으며 나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파를 벗어났다고 하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종파를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은 반드시 종파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종파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파를 벗어났지만 그들 자신을 위해 또 하나의 종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종파를 벗어난 것은 자기의 특수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지체가 다 우리의 사랑스런 형제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파적인 사상, 분쟁하는 일체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를 분열시키는 일체의 행동,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이념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종파에서 벗어나게 하고 분파의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 우리들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의 원칙을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개인의 원칙을 따라 생활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집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의 몸은 다른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느낌은 자기 혼자만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그의 기도를 듣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의 속에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고 아멘하지도 않습니다. 그와 다른 사람의 느낌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할 뿐이고 다른 사람은 또 자기의 기도를 할 뿐이어서 그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조금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집회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부담을 갖건 어떤 느낌을 갖건 그에게는 다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원칙이 아닌 개인의 원칙입니다. 그는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형제 3명이나 5명이 혹은 형제 10명이나 20명이 함께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앉아 있어 보면 그는 한두 시간 동안 자기 일을 이야기할 때는 흥이 나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작은 일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한 사람의 개인주의에서 몇 사람의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서너 사람이나 대여섯 사람이 그룹을 지어 오직 그들 몇 사람만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같이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요 여럿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은 어떠한 형식의 개인주의도 있을 수 없으며 파벌이나 작은 단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이라면 개인주의가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고 느끼게 되며 자연히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나 혹은 몇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려 할 때 몸의 느낌은 당신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몸의 느낌은 당신의 그 행동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느낌이 당신을 붙잡고 당신 속에 있는 그 느낌이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며 당신 속에 있는 그 느낌이 당신을 저지할 것입니다. 생명의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쟁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에서 벗어남. 만일 우리에게 몸의 느낌이 있다면 즉시 몸이 하나임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개인을 범위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 할 때 반드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자신이 참여해야 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는 자신이 한 것은 영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은 영적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몹시 유감스럽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매우 기이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곧 일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이 하나임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일이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일에서 벗어날 때 몸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일을 당신 자신에게 속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당신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했다면 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지만 영웅심이나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능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하기를 바라며 나도 많이 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일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 나는 다만 하나의 그릇이 될 뿐 일을 독점하거나 그 일의 결과를 모두 나에게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몸을 보았을 때는 나의 일과 그의 일이 다 머리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일과 그의 일이 다 몸을 위해 있는 것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축복을 다 교회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몫을 따라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내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 형제들에게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비교하며 이것은 내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고 그것은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책상에 의자를 더하면 하나냐 둘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책상에 하나의 의자를 더한 것은 하나의 책상과 하나의 의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손이 좋습니까? 눈이 좋습니까?를 묻는다면 우리는 다만 손과 눈이 다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본 사람은 모든 지체가 다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은 많은 지체 중에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특별한 지위에 놓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지위를 차지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몸을 보게 된다면 그에게는 교만할 가능성도 질투할 가능성도 없게 됩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을 다른 사람이 하든지 당신이 하든지 다 같은 것이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당신이 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해도 좋습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축복은 몸에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본다면 자연히 당신 속에는 몸이 하나이요 일도 하나라는 사실이 느껴질 것입니다. 교통의 필요성을 발견함. 몸을 본 사람은 자연히 교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자기 혼자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통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교통을 한가한 시간에 형제자매들의 집에 가서 앉아 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통이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서 다른 지체와 함께 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청할 수는 없지만 몸의 원칙 안에서 두세 형제자매와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앞길이 막막할 때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 분명하지 않을 때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통의 의미는 곧 나 혼자의 기도로는 부족하므로 두세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고 나 혼자로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두세 형제자매와 함께 극복하기를 구하는 것이며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으므로 두세 형제자매와 함께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 나 혼자로서는 내 앞길의 막막함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두세 형제자매와 함께 교통하며 해결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므로 두세 형제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교통이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몸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의미는 곧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릇될 수 있으므로 주님 앞에서 영적 빛이 있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느낌을 가집니다. 당신 스스로 교통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체가 됨. 누구든지 몸의 느낌이 있는 사람은 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체는 특별히 정해진 기능이 있습니다. 지체는 세포와는 다릅니다. 세포 하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지체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포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세포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몸의 세포와 같고 지체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특별히 정해진 기능이 없고 그의 본분도 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집회에 와도 더해지는 것 같지 않고 안 온다고 해서 무언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가 몸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직분을 모르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가 몸을 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체라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몸을 보았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집회에서 피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며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집회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당신은 기도함으로써 몸의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집회에 와서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가 거기에 있을 때 집회는 그의 도움을 얻고 그가 거기에 있을 때 생명이 공급되고 그가 거기에 있을 때 사망을 삼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당신 자신이 지체임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체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도움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을 얻게 되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힘을 얻게 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입을 열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느낌입니다. 당신이 몸을 본 자라면 당신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몸을 본다면 나는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그 본분을 다해야 하고 마땅히 할 말을 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며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여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몸을 보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집회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집회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지 못하고 방관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순복함.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본다면 당신은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는 느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분쟁이 그릇된 것임을 느끼며 교통의 필요함을 느끼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다 몸의 느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몸 안에 있음을 느낄 때 틀림없이 자신이 머리 아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안다면 자신이 지체임을 느끼게 되며 머리의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의 직접적인 권위에 순복해야 할 뿐 아니라 머리의 간접적인 권위에도 순복해야 합니다. 내 손은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어깨가 움직일 때 어깨와 같이 움직이게 되므로 어깨로 말미암아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운 권위에 그가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서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기쁨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당신이 거듭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과 주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과 한 번, 두 번 문제가 생길 때 주님과도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이 몸을 본다면, 머리의 권위를 본다면 그 몸에서 당신이 마땅히 순복해야 할 사람이 당신 앞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머리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의 대표로 세우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와 문제가 생기면 곧 하나님과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형제자매여,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몸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권위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의 각 부분이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몸이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몸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권위가 없으면 온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입이 말을 안 듣고 음식을 먹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한 부분이라도 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때 그 몸은 즉시 병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무서운 병인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일부분의 세포가 몸의 유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발전하여 증식한 것입니다. 몸은 그러한 증식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것은 몸에 있는 많은 유용한 양분을 흡수하여 자기만 증식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점점 증식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 증식이 몸에는 필요한 것이 아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권위를 순복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자랄수록 몸의 피해는 더 심해집니다. 결국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몇 개의 세포가 온몸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몸의 유리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병적인 상태입니다.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몸을 안 사람들은 서너 명에 함께 모였을 때에도 누가 나의 권위인지 알아서 그에게 순복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순복해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손은 팔뚝에 순복하고 팔뚝은 어깨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너 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에 순복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큰 사람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몸의 세안을 받아본 적이 없고 머리의 권위에 순복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다루심을 받고 우리의 육체가 참으로 다루심을 받으며 타고난 생명의 등뼈가 주님에 의해 부러진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손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우리의 입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알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느낌이 계속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리석게 제멋대로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몸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되고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거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